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무엇을 배워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유리입니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셨나요?
저는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조금은 좀 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저 피부로 좀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리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들과 그런 안 좋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불평보다는 감사함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8장과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 가기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지킴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잘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8장 1절과 2절을, 제가 18장 3절을, 규리쌤이 18장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것이라.
모세의 가시 아버지 이드로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하나님의 산에 이릅니다. 이때 이드로가 데리고 온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과 그 뜻은 무엇일까요?
두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게르솜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이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이 누군가의 인생을 짧게 요약한 것 같지 않은가요?
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과 역사를 하늘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봄양쌤이 출애굽기 18장 6절과 7절을, 제가 18장 8절을, 유리쌤이 18장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함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모세는 나가서 가시 아버지와 가족을 맞이하고 모든 고난 가운데 자기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나눕니다. 그러자 우상을 섬기던 미디안의 제사장인 가시 아버지 이드로가 뭐라고 말할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18장 11절을, 봄양쌤이 18장 12절을 읽어주세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입에서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이방 나라를 치셨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후 모세의 가시 아버지인 이드로는 어떻게 행하나요?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며 교제를 나눴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봄양쌤이 출애굽기 18장 13절을 읽어주세요.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이튿날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 있습니다. 백성들도 판결을 받기 위해 긴 시간 모세 곁에 서서 기다립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18장 14절과 15절을, 봄양쌤이 18장 16절을 읽어주세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을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가시아버지 이드로는 이런 상황을 지켜본 후에 왜 혼자서만 모든 재판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뭐라고 답하나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자신을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인 자신이 그 내용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배워준다고 대답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8장 17절을, 유리쌤이 18장 18절을 읽어주세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의 가시아버지 이드로는 모세의 처사가 옳지 못하다고 알려줍니다. 혼자서만 재판을 처리하는 것은 모세에게 너무 무겁고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배워줍니다. 또한 백성들도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충고합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8장 19절과 20절을, 제가 18장 21절을, 유리쌤이 18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대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방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이드로는 모세를 축복하며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는 모세에게 뭐라고 조언할까요?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워줘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백성 중에 지도자들을 규모별로 세워서 재판하게 하고 큰 사건인 경우에 모세에게 가져와서 판단을 받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릴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자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능력은 일 자체를 처리하는 실력보다는 일을 대하는 태도를 중점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8장 23절과 24절을, 제가 18장 25절을, 유리쌤이 18장 26절과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이드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인가하시면 그의 조언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가시아버지 이드로의 충고를 듣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행합니다. 지혜롭게 다른 사람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자기와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을, 유리쌤이 19장 3절과 4절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강야에 이르러 그 강야에 장막을 치니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와 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음을 알리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명쌤이 19장 6절을 읽어주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시며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자손이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9장 7절을, 유리쌤이 19장 8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니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보하매.
이스라엘의 중보자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은 일제히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모두 다 행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9장 9절을, 유리쌤이 19장 10절과 11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여호와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여 모세와 말씀하는 것을 백성들로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믿고 따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지시하실까요?
하나님이 시내 산에 강림하셔서 온 백성이 볼 수 있도록 하실 것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으로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고 명령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19장 12절을, 보명쌤이 19장 13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녕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찌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이번에 하나님은 무엇을 지시하시나요?
네,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산을 범하는 자는 정녕 손을 그에게 댐 없이 죽이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왜 이렇게까지 경계를 정하여 경고하시는 건가요?
네, 12절 앞부분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백성을 위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19장 말씀을 읽고 배우다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9장 14절을, 유리쌤이 19장 15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 첫날 신랑 신부가 정결한 모습으로 서로를 맞이하듯 이스라엘은 옷을 빨고 성적 행위를 금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9장 16절과 17절을, 유리쌤이 19장 18절과 19절을 읽어주세요.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용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용기가 옹기점 용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은 기적적이며 웅장한 현상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갖게 하려는 것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기적적이고 두려운 현상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19장 20절과 21절을, 보명쌤이 19장 22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케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불러 다시 한번 경계와 성결 준수를 강조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거리를 두시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가까이 다가가서 보려고 하다가 죽게 될까봐 그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하시고 성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보명쌤의 출애굽기 33장 20절을 읽어주실까요?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죄인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거리를 두시고 성결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결과 경계를 통해 사람의 죄인됨과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배워주십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19장 23절을, 보명쌤이 19장 24절과 25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거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만날 수 있거나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어 그들을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전에 무엇을 하실까요?
천부장, 백부장과 같은 지도자들을 세워서 공동체를 정비하고 체계를 세우세요.
그리고 경계와 성결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의 사람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내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그들을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와 위치를 상기시키시고 명확히 배워주십니다. 자, 유리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주실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또한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또한 제가 그분한테 속해 있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저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되었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그런 곳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한 제 삶의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리쌤은요?
네, 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눴는데 그 민족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민족이 부럽기도 했고 그 민족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으로 대단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과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지키고 지금까지 말씀이 잘 저희들까지 전달된 것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위치를 명심하고 교회를 돌아보아 체계를 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위치를 명확히 알고 교회를 돌아보아 체계를 잘 세움으로 북조선의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북조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영적 전쟁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영적인 싸움은 훗날 하늘에서 짐작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상급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상급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으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나누는 이 시간이 북조선 성도님들의 믿음에 유익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수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세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 가득한 세상 문화 속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배워주고 있는데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우상이 가득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이제 막 믿음을 가진 자신들만 유난스럽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거나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들의 현실 상황을, 이런 어려움을 사도인 바울이 이해해 주길 바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현실 상황을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모든 것들을 피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앞부분에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있었던 사건들 몇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모세를 앞세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통해 반석에서 솟아난 물과 만나를 먹었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점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바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시작점으로 해석한 것이군요.
그리고 이어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던 위기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목마름을 채우게 하시고 만나를 공급해 주셔서 배를 채우게 하신 은혜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들의 인생을 돌보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은혜의 사건만을 말하지 않고 이보다 더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던 일,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던 일, 원망과 불평으로 뱀에게 공격을 당했던 일, 이런 대표적인 불순종 사건을 말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영적인 긴장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건가요?
성도가 된 우리들의 삶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무조건적인 형통이나 평화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주기 위해 과거의 사건을 말씀하며 긴장감을 준 겁니다. 바울은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만으로 신앙의 목적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스스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가정에서 자녀가 러시아로 노동하러 가게 된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말해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방식으로 권면을 해준다면 그곳에 가서 잘 참고 일하면서 기술을 쌓아서 돌아오면 더 좋은 자리가 예비될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염려스러운 마음에 부정적인 권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곳에 가면 이러저러한 것을 조심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거기 가서는 평소에 있었던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한다. 등등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내용들을 말해주면서 자녀의 마음이 너무 풀어지지 않도록 권면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 적응하고 잘 되라고 부모는 상황에 맞춰서 이런 격려와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놀라운 은혜가 맞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계속 있는 것도 맞지만 이런 은혜와 감격만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겪는 신앙생활에는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사건과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성도들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시험이 언제든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도 시험은 있을 수 있고, 내가 더 떨어질 곳이 없다고 좌절할 때도 시험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믿음의 공격과 방해와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신 직후였잖아요.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가장 은혜가 가득할 때, 영적으로 가장 날이 서 있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나타난 거죠. 우리에게도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난 뒤에 오히려 시험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잘 이겨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행할 때는 굉장히 평안할 때였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유혹의 시험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마귀의 공격과 유혹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언제든지 시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대의 관심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근사가 되어야 한다.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한다.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 등의 가르침을 준 이유가 우리의 믿음의 성장 때문인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만을 원하셨다면, 우리의 행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가 됐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고난도 없게 하시고 문제도 없게 하시고 아픔도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히 여기시는 것이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장하기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 등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면서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신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꽃이나 나무를 강하게 키우려면 따뜻한 온실 속에만 키우면 안 되잖아요. 온실 속에서만 자란 식물들은 대체로 연약하게 되니까요. 주변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금방 죽거나 병에 들게 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그 내면이 강건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온실이 아닌 자연 한가운데서 더위와 추위를 겪고 여러 해충들의 위협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자라난 나무나 꽃들은 그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쉽게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가시밭에서 자라는 백합화와 같이 강력한 생명력을 갖춘 믿음의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고 세상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이해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향해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과 시험을 마주할 때 어느 정도의 영적인 침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채로 살다가 어느 순간 서운함을 털어버리고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게 임한 모든 고통과 시험과 좌절과 유혹들이 나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말하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신앙의 긴장감을 먼저 갖게 만든 뒤에 그 다음에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그에 해당합니다.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성도에게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내적으로는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성도에게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외적으로 피할 길을 주시는 경우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참 많이 나옵니다. 스스로는 더 이상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피할 길이 나타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 앞에서 죽게 되었다면서 한탄하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피할 길을 만들어주셨던 경우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피할 길이 주어졌던 겁니다.
네, 초대교회 시절의 경우를 봐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피할 길이 주어졌음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없애려고 했는데 이때 전혀 예상치 못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은 자라. 교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아멘.
사도들이 기적과 같은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성전에서 가르치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본 제사장들은 사도들을 잡아들이고 예수님을 죽였듯이 사도들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과는 전혀 만난 적도 없었던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을 그대로 놔주자고 변호를 한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변호해 주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회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계획이 세워지는 줄 몰랐을 겁니다. 초대교회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 채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우리가 시험당할 때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고난이 극복될 만한 피할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자. 하나님을 믿고 버텨보자. 이런 믿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험이 올 때 내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힘을 주어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은 내가 당한 고난 혹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어린 시절에 잊을 수 없는 배신을 다른 누구도 아닌 형제들에게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 험난한 시험을 겪었지만 요셉은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고 해석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신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끔찍한 일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에 대한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내가 당한 고난 혹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고통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셔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적인 영역에서도 반드시 도움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시험과 환란을 마냥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마음으로 지나갈 수 있어야 하겠네요.
그렇네요.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시고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단단하게 붙잡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아버지로 믿으며 따르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어떤 일을 겪게 되든지 믿는 자의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겁니다.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지니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분은 오늘 내용을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 중에서 시험 당함을 그리고 또 시험이 그렇게 어렵게 넘지 못할 그럴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삶을 살아갈 때 계속 어떤 시험에 노출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왜 이렇게 나만 이런 고통을 겪고 있지? 네, 이렇게 때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더 든든해지고 앞으로의 또 다른 어려움을 그냥 자신만만하게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북조선에서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제 동기들이 아 나는 사단장이 우리 삼촌이야 뭐 이렇게 그리고 사단장을 믿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수령을 믿어라 또 이렇게 하곤 하는데 제가 이곳에 와가지고부터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어떤 개인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네. 나의 모든 운명 그리고 내가 걸어감에 있어서 어려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늘 저와 동행하면서 같이 헤쳐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시험도 크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네, 모든 일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은 자매님께서는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저는 항상 이제 제가 북조선에서 살다가 이제 딱 성인이 된 그 시점에 이제 이곳으로 와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이제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아 내가 선택을 받은 자로서 요셉과 같은 삶의 은혜가 있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이제 갖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북조선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을 할 때 마음이 되게 간절해지고 이곳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겪을 때 북조선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면 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제가 그때에는 몰랐던 사랑을 지금 받고 있고 그때에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꿈들을 현실로 이제 펼칠 수 있는 지금이 고난이지만 행복하다. 고난이지만 축복이다. 내가 이곳에서 잘 성장을 해서 언젠가는 그곳에 갈 수 있을 때 우리 북조선에 있는 너무나도 그리운 고향에 가서 지금의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오늘의 이 모든 고난은 나를 성장시키는 단계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북조선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면서 감사하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그런 따뜻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오늘 본문이 그런 저를 다시 한번 네, 긴장을 시키게 하고 삶의 태도에 있어서 더욱더 감사함을 느끼라는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